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850년 여름 12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밀러드 필모어가 새로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은 전임 테일러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1850년 타협안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3대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I know the name. I can't really tell you what he did.
이름은 아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Millard Fillmore, I don't know anything.
밀러드 필모어,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미국에서 잊혀진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모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한 일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밀러드 필모어는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 밀러드 필모어는 1800년 1월 7일 뉴욕주 변경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통나무집 하면 다들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지만 링컨 대통령 전에도 통나무집에서 자란 대통령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었죠. 워낙 집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4살 때부터 옷 만드는 사람 아래 들어가서 견습공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견습공은 이름만 노예가 아니었지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어찌나 심하게 부리고 구박을 하든지 몇 년 동안 견뎠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30달러를 빌려서 주인에게 주고 자유의 몸이 됐답니다. 그리고 160km를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 18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학교란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 에비게일 파워스라고 정말 아름다운 여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국 에비게일 선생과 결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밀러드 필모어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야심도 있었고 기회가 다가오면 그걸 잡을 줄도 알았는데요. 23살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법률 공부를 한 뒤에 법률가로 나섰습니다.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에드너 그린 매드포드 교수는 필모어가 전형적인 미국의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남부에서는 농장을 소유하고 노예를 거느리는 게 성공하는 길이었고요. 북부에서는 상인이 되거나 법률가가 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되면 일반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죠. 지방의 작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주의회에 진출하고 운이 좋으면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데요. 필모어는 주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1848년 뉴욕주 정부관리를 지내던 밀러드 필모어가 전국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커리 테일러 위그당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건데요. 사실 제커리 테일러와 밀러드 필모어는 그때까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모어가 테일러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까요?
우선 필모어가 뉴욕주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당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필모어는 물론 위그당 소속이었고요. 당시 위그당은 국내 개발에 힘써야 하고 그 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그당은 또 노예제도에 반대했고 보호관세를 지지했는데요. 필모어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남부 출신이고 노예 소유주였기 때문에 북부인들의 반감을 샀는데요. 밀러드 필모어는 그런 반감을 줄이기 위한 위그당의 선택이었습니다. 테일러에 대해서 지리적,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모어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건데요. 필모어는 자기 색이 별로 없고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시킨다. 둘째, 텍사스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뉴멕시코와의 경계선 문제를 매듭짓는다. 셋째, 뉴멕시코와 유타에 준주 지위를 부여하며 노예제도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하게 한다. 넷째, 도망 노예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다섯째,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노예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에 노예 매매를 금지시킨다.
1850년 타협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섯 개 법안의 내용인데요. 1850년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이 타협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필모어가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상원의장은 평소에는 표결권이 없지만 찬성과 반대표가 똑같이 나올 경우에는 그 균형을 깨는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필모어 부통령은 만약 1850년 타협안에 대한 찬반표가 팽팽히 맞설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테일러 대통령에게 말했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테일러 대통령은 이 타협안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필모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제커리 테일러는 이 법안을 반대했지만 필모어는 지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예 제도에 반대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모어가 흥미롭다는 겁니다. 이 타협안은 남부인들을 꽤 만족시켰는데요. 특히 도망 노예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망 노예법 덕분에 남부의 노예 주인들이 도망간 노예들을 추적할 수 있었죠. 그 때문에 필모어는 다른 북부 출신 위그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도망 노예법은 상당히 비미국적인 법이었다고 매드포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도망 노예법은 도망친 모든 노예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최고 $1,000까지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한 건데요. 필모어 대통령이 1850년 타협안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내전으로 치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필모어는 그런 격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북부 위그당은 필모어가 지나치게 타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덕분에 필모어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1850년 타협 덕분에 미 연방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남북전쟁이 10년 미뤄지면서 그동안 북부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산업이 더 발전해서 북부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필모어 대통령이 타협안을 거부했다면 그때 당장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거란 얘긴데요. 사실 필모어는 1850년 타협안에 서명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타협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타협안을 지지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에드너 그린 매드포드 교수에 따르면 1850년 타협은 몇 년 동안 전쟁을 막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셈이 됐습니다.
처음에 1850년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1851년, 52년 점차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1850년 타협에 북부가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 분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1850년 타협 때문에 미국이 더 내전으로 치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필모어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최악의 대통령 5위에 오를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혀 업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일본 바다에는 서양 배들이 자주 나타났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 막부는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들은 서양의 검은 증기선을 흑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계했다. 1853년 7월 미국의 페리 제독이 그들이 무서워하던 흑선을 타고 일본에 들어왔다.
네, 작가 정윤미 씨는 일본의 고함이란 책에서 일본 개항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페리 제독을 미해군의 아시아 원정대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일본에 보낸 대통령이 바로 밀러드 필모어였습니다.
I think from a trade perspective he did.
필모어가 교역 면에서는 국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무역에 개방하게 했는데요. 필모어 대통령 재임 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필모어가 그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슈 페리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이 개항하게 했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교역 면에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이 있긴 하지만 필모어 대통령은 18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4년 뒤인 1856년 선거에 새로운 정당인 미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만 당선에 실패했는데요. 그 뒤에는 고향 뉴욕주로 돌아가서 버팔로 대학을 세우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썼습니다. 덕분에 뉴욕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밀러드 필모어는 잊혀진 대통령일 뿐입니다. 매드포드 교수는 필모어가 불필요하게 잊혀진 대통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2개월밖에 대통령직을 지내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필모어 재임 시에 그랬습니다. 필모어 행정부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필모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죠. 너무 지나치게 타협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3대 밀러드 필모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에 대해 알아봅니다.